우리 은혜교회의 사명 선언이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항상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이것이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헌신하는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 더욱더 충성하며 또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는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또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대상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나누는, 함께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르사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가진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며 우리에게 또 한 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의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 그 열두 제자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딱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아포스텔로스, 사도의 뜻입니다. 물론 지금 직분적으로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직분적으로는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사도는 그들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보내실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또 한번 주님의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보내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오늘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러한 권능을 행함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 자랑하도록 하려고요? 멋있게 뽐내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이유, 우리가 이러한 자연계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초반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실 때, 제어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 땅 가운데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능력이 아주 일상입니다. 자연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능력들이, 병자가 고쳐지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제어받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자연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비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모든 능력은 그냥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매일같이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8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의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우리가 추구했던 그러한 삶의 방식들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전대에 돈이 많이 있어야지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대에 돈을 두둑히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옷을 가지고 있고 신발도 여러 켤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들을 아직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아직도 내가 양식을 가득 채우고 있고 여러 옷을 가지고 있고 여러 신발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지.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지. 제자는 주님만 더욱더 철저하게 신뢰하며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양식이 많이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지.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 제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 집에 거하며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얼마나 큰 축복의 가정이 될까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가정, 복음을 영접하는 가정,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머무는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 믿음으로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축복의 그러한 장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머무는 그곳에, 제자들이 사랑을 선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는 곳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그러한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배척하는 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에이, 재수없어. 에이,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러한 의미로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여행한 이후에 유대 땅에 들어올 때 항상 하는 행위가 이방인 지역에서 묻은 그러한 먼지를 터는 그러한 의식을 하고 유대 땅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들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있는 의식은 지금 당신들을 이방인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지경은, 당신들의 가정은, 당신들의 사업은 복음을 듣지 않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본인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만 제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과 그 기업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특권을 갖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이방인과 같은 똑같은 장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물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철저하게 의지하기에 세상의 것으로서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세상에 비해 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나아가 회개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시오. 회개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라는 뜻 아닙니까?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 아닙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기름을 발라 고치신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그들은 나아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장로들이 나아가 그러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 고치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병을 고칠 때 의학적으로 기름을 발라 고쳐줬습니다. 이 표현이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표현일지 아니면 의학적인 표현일지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두 개를 합쳐놓지 않았을까. 그들이 병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섬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냥 기름만 발라줬겠습니까?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름을 발라줬을 것입니다. 그들이 낫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제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능이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자이면서 동시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두 제자와 같이 오늘 한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지역 가운데 보냄을 받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더불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